어제 제가 잠깐 이야기했죠? 법은 어떻게 폐하냐면요. 새로운 법을 만들면 옛날 법은 자동으로 있지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통행금지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옛날에 통행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통행금지법을 없애려면 통행금지법 만들어 놓은 걸 매직으로 쫙쫙 꺼야 되는 게 아니고 법을 새로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매달 며칠부로 대한민국의 통행금지법을 폐한다 이러면 그 통행금지법 만들어 놓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진 이로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그럼 우리가 어제 죄 지은 거 하나님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오늘 지금 짓고 있는 죄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앞으로 내가 설령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 죄를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 자,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성격은 영원하다. 시간,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 표현은 사람들이 쓸 수 없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래야 표현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있느니라. 이 과거, 과거인데 여긴 또 현재형이 쓰여 있는 겁니다. Before Abraham was, I am. I am, 현재.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히 현재다. 하나님의 세계는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시간은 현재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시고 우리 죄가 끝이 난 그걸 보고 적은 것처럼 써놓은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입을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입었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완료. 예? 자, 입었도다. 됐어요. 입을 것이다. 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보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랬습니까? 이사야는 타임머신을 타고 육체를 벗어나가지고 십자가가 세워진 그 시간으로 휙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끝이 나고 우리가 영혼이 온전하게 되어진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착착착 기록을 한 겁니다. 예? 자,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자, 다윗도 보면 다윗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했죠. 다윗도 미리 보았어요? 안 봤어요? 다윗도 예수님이 천년 후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미리 보아서 다윗이 시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성경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육체를 벗어서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문을 닫고 모여서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벽을 뚫고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지? 문이 잠겨 있는데 어떻게 오셨지? 영은 이 벽을 이 공간을 통과해 가요, 안 가요? 통과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종들을 이끌어가지고 막 다른 세계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나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하나님이 에스겔이 뭐 강가에 있었는데 뭐 무슨 강이 뭐 강가에 있었는데 에스겔을 이래 딱 이끌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예루살렘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아, 비손 강가인가 어디 그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을 청량하라 하면서 네가 본 것을 이야기하라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사야 44장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응? 너는 나의 이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내가. 예, 여기 내가. 내가. 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일하시는 세계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인 겁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나의 이점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래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죄를 눈처럼 이게 씻어주면 씻어주시겠어요? 안 씻어주시겠어요? 씻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 여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포드 자동차예요. 자, 이 포드 자동차가 어느 날 고장이 났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포드 자동차를 샀는데 아, 초창기라서 이 고장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젊은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은이, 그거 내가 좀 고치면 안 되겠나? 아유,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차에 대해서 뭘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계십시오. 제가 고치겠습니다. 30분을 만져도 시동을 못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한테 5분만 기회를 좀 주라고. 아이고, 뭐, 나도 못하는데 할아버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해보세요. 할아버지가 척척척척 몇 개를 만지더만, 시동 좀 걸어보게. 시동 딱, 뿌릉! 시동 걸는 거. 깜짝 놀라.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이 차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십니까? 이 차에 내 이름이 적혀 있어. 포드 적혀 있는 거예요. 자, 포드라는, 포드 차에 대해서는 누가 제일 잘 알죠? 포드씨가 잘 압니다. 고장나면 포드씨가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삼성 핸드폰은 고장나면 어디 가져가면 서비스 해줍니까?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고장이 났습니다. 우리 인간이 미워 안 할래도 미워 안 할 수가 없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도 행복하게 살 수가 없고, 진짜 하나님을 잘 생길 수가 없고, 죄가 막 끊임없이 올라오고 고장이 났어요. 누가 고쳐야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고쳐줄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책임져줄게. 삼성에서 만든 건 누가 책임지죠? 현대자동차는 누가 책임져요? 그럼 우리는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내가 책임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다 돌리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멘. 인간들이 금방지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누가 책임을 지려고 하죠?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해요.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다가 안 되면 어때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요즘 수면제가 그렇게 잘 바른다더라고요. 왜? 잠을 못 자요, 사람들이. 고민이 너무 많아. 응? 내가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한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능력도 없는 인간이? 안 되죠. 고민하다가 안 되면 자살하고. 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기분 엄청 좋으실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 그거야. 너가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웠던 건 네가 주인인 줄 알아서 그래. 네가 네 인생을 지고 있어서 그래. 내가 네 주인 맞아. 너 나한테 내 인생 다 맡겨봐봐. 자, 어린애가 놀다가 엄마 아버지 없을 때 놀다가 옆집 유리창을 깼습니다. 예? 자, 어린애가 그 문제 해결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쩔쩔매요. 그래, 그 아저씨가 야, 너가 어디 가서 전화번호 대봐봐. 전화했어요. 엄마가 왔어요. 자, 애가 유리창을 깼는데 엄마가 왔으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을 해주죠? 그렇죠. 엄마가 왔으면 더 이상 그 애는 그 문제를 책임질 필요가 없고 엄마에게 모든 책임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자, 이 세상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그냥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랬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책임, 모든 문제를 누가 다 해결을 하죠?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가장 금방진 인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내 인생을 내가 붙잡고 있고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 장래를 내가 붙잡고 있고 하나님 보실 때 금방지기 진짜 금방진 인생이에요. 참 금방진 인간이에요. 아니 애가 유리창 깼어. 엄마가 왔으면 야 너 집에 가. 내가 다 해결할게. 엄마가 다 책임지는 거지. 엄마 그래도 내가 깼는데 어쩌지 어쩌지 이런. 에이 새끼야 엄마 내가 왔잖아 새끼야 누가 그 깨라 했어 돈만세게 생긴 얼른 가 엄마가 왔으면 아빠가 왔으면 보호자가 왔으면 모든 책임을 누가 지신다고요? 보호자가 그래 안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자 내 모든 문제는 이제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자, 따라오세요. 내 모든 문제는 이제 예수님 책임지신다. 아, 안 하는 사람 있네. 자, 내 모든 문제 이제 손 이래 가고 자, 손. 자, 손 반짝반짝반짝. 자, 내 모든 문제는 이제 예수님 책임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야,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아, 그럼 내가 책임지지.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내가 책임지지. 너가 보고 책임지라 했어? 예? 그럼 걱정이래,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걱정이 발자다. 어? 걱정하는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뭐, 걱정도 이제 하다가 보면 자꾸 이제 단수가 높아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비가 오면 야 비가 오는데 집신이 발리겠나 아들 걱정하고 또 햇볕이 쨍쨍 나면 햇볕이 쨍쨍 나는데 남학신 우리 아들 남학신 팔 수가 있겠나 그래 걱정하고 또 걱정할 거 없으면 미리 또 땡겨 안 땡겨요? 아이고 앞으로 우리가 또 돈 못 벌어갖고 어려워지면 어쩌지 내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아, 앞으로 살기가 힘들면 어쩌지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한테 자, 걱정 땡겨서 걱정하면 내가 모든 걸 지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내가 왔어! 예수님 뭐라고 하겠어요? 야, 내가 이 땅에 왔어! 너거를 지은 내가 이 땅에 왔어! 그 말은 뭐예요? 야, 이제 너거 모든 문제는 다 내 문제야! 아멘? 다 내가 해결하는 거야! 내가 책임지는 거야! 너거 손나! 팍! 쉬어! 예?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미련하게 자기가 붙잡고 있으니까 율법 준 거예요. 제 아래 가두어 놓은 거예요. 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아브라함이 책임졌어요? 하나님 책임졌어요? 예?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를 여동생이라 한 거 애굽에 내려간 거 뭐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자 그거는 바로 너희가 다 아브라함이다.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책임지겠다.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예? 자, 여러분의 노후 문제, 여러분의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이제 누구 책임입니까? 그렇죠. 이제 여러분 쉬어도 돼요? 안 쉬어도 돼요? 예. 건방진 인간들은 예수님 앞에 두고 자기가, 내가 노후에 병 걸리면 어쩌지? 자식이 나버리면 어쩌지? 아이고, 걱정이 돼. 잠이 안 오네. 번데기 앞에 주름 잡고 있는 거예요. 포크레인 앞에 삽질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는 일을 이거 넘어갔네. 하나님은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일을 책임져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씻는 일도 하나님 책임졌어요? 안 지었어요? 책임졌습니다. 우리 죄 씻는 일도 우리 책임 안 해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켜놨어요. 그치요?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내 죄가 안 씻겨지면요. 예수님 책임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길래 내 죄를 좀 남겨놨습니까? 나 지옥 못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씻으셨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죄 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씻는 일을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기시다니. 자,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롭다. 경건치 않은데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나 경건치 않은데 하나님 의롭다 하시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면 의롭다 하신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가 경건치 않는 인간인 걸 뻔히 알면서 나를 의롭다 했으면 나 의로운 겁니다. 아멘?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다 한 하나님만큼 이제 의롭습니다. 나는 하늘하러 갈 만큼 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를 경건치 않는 인간을 의롭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그리고 의의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예수님의 의의를 탁 통째로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 장래 이거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 이거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걱정 막 짊어지고 이제 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도 보면 그렇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느냐.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지은 걸 기록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죄를 용서받았는지 그걸 다 적어놨습니다.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 뭐냐면 한 줄 읽고 그거 봐라 다윗이 봐라 죄 때문에 이렇게 눈물로서 침상을 띄우고 회개 기도를 하고 이랬으니까 죄가 씻겨진 거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다윗이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왜? 다윗이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하루 안 나갔습니다. 하루 안 나가고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자고 막 머리가 띵하고 늦게 일어나서 아이고 오늘 낮잠을 너무 많이 잤네. 벌써 보니까 해가 다 넘어갔네. 이제 정신 좀 차리자 하고 왕궁 위에 또 올라온 거예요. 왕궁 지붕에. 왕궁 지붕 올라와가지고 쭉 돌아보니까 어디서 싸 무슨 소리? 물 붓는 소리. 어제 무슨 소리야? 보니까 아이고 이쁘다. 저 여자가 뭐야 목욕을 하고 있네. 그 말아야 되는데 옆에 이제 신하가 임금님 왕이시여 이쁘죠? 데려갑시오. 어떻게 데려오라 합니까? 하고 있으니까 탁 데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동침을 했어요. 그 왕 임금이 완전 이제 또 죄에 빠진 거죠. 그러고 이제 동침을 했는데 이 누구야? 바세바가 남편이 있는 자기 남편이 누구냐 하면 신복인 거예요. 충신인 거예요. 우리야. 전쟁터에 나가지고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가 이제 이 바세바가 다윗한테 왕이시여 제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습니다. 뱃속에서 뭐가 놉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 막 이 다윗이 막 자기 죄를 숨기려고 있잖아요. 편지를 써가지고 그 요압한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불러들이게 한 거예요. 우리아가 왔어요. 그래 전쟁 소식은 어떤가? 예 여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 이제 한잔하게 수고 많았네. 어 우리아는 자기가 왜 왔는지 몰라. 그 술 마시고 어 이제 됐네 집에 가서 푹 쉬게. 그럼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같이 잠을 자야 되는데 어 왕궁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 어제 집에 잘 갔는가? 아이고 어떻게 요압 장군님도 들판에서 전쟁터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내가 감히 예? 집에 가서 내 아내와 잠을 자고 그렇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너무 충신인 거예요. 그 또 서로 막 엄청 미겠어요. 또 막 취하면 또 집에 자겠지. 어쨌나 보니까 또 저거 집에 안 내려가고 왕궁에서 잠을 잔 거예요. 충신인 거예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 제가 들통이 나겠구나. 편지를 쫙 썼어요. 요압 장군, 아, 수고가 많소. 어, 전쟁이 치열한 전장에, 어, 이 우리아를 제일 앞서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도록 하시오. 아무도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잘 부탁하오. 딱 써 보낸 거예요. 그 우리아가 그 편지 읽어봤으면, 아니, 다윗 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니, 에이, 캬! 하면, 뭐, 이렇게 이제, 반기를 들 텐데, 그 편지를 자기가 들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 요압한테 전달을 해주고, 요압 장군이 그 다윗 시키는 대로 해갖고, 우리아가 전쟁에 죽은 거예요. 그래,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아이고, 뭐, 전쟁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어? 사람이 뭐, 늘 이길 수만 있나? 그래, 안 됐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곡을 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 남편 죽었다. 하고 이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제, 바세바를 데려왔어요. 그래, 바세바, 이제, 정식적으로, 우리 집 와 살아, 하면서 이제 데려왔어요. 아, 그 죄를, 백성들은 다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다윗 봐라. 저 짓 하는 거 봐라. 다윗, 야 저.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양이 100마리가 있고 그 옆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딸처럼 키우는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느니라. 그런데 이 부잣집에 친구가 왔는데 그 옆집에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 친구를 대접했느니라. 하니까 왕이 뚜껑 열렸어요. 열받았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있냐. 그런 놈은 살려둬서 안 될 놈입니다.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거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삼고 사울의 처와 첩을 뺏어가 당신의 손에 붙여주었는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우리아를 죽이고 뺏어왔습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그게 다윗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빈 적도 없고 눈물을 흘린 적도 없고 금식 기도를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노라 이릅니다. 그럼 이미 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시편 51편을 보면 그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시편 51편이 뭐냐면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편 51편에 보면 뭐 여호와여 뭐 내 죄를 정결케 하소서 막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여기 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주여 내 죄를 씻기소서, 내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의로우시다, 의롭다, 순전하다 이러는 거예요. 자, 다윗은 정말 악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자기의 생각과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은 다윗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고 악하다 이랬습니까? 의롭다 이랬습니까? 의롭다, 순전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판단을 버리고 누구 판단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아, 내가 볼 때는 내가 항상 악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순전하다면 나는 순전한 거야.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의롭다면 의로운 거야. 아멘이요. 여기서 아멘.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순전하고 의로울 수 있냐 하면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겨줘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하면서 로마서 4장에 다윗이 그 죄를 용서받은 부분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읽어보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자, 다윗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을 맛봤습니다. 아무 일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긴 거예요. 너 의인이야. 너 의로워. 자, 하나님께 너 의로워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그 사람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기도 하나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십니다. 자, 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과거, 현재, 미래. 받고 과거. 그리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내가 지금 죄를 짓는데 그걸 가려워주는 거야. 그래 그래. 나 못 봐.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리고 앞으로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이 죄로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그 행복을 다윗은 맛봤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한마디로 하면 뭐냐? 영원한 속죄. 예? 자,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영원히 씻겨지는 그 영원한 속죄의 그 비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가 볼 때 자기 너무 악한 인간인데 자기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아, 내 죄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영원히 다 씻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런 행복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다윗이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냐면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다윗이 죄를 용서받고 나서 네가 이렇게 범죄해 가지고 원수로 하여금 원수로 하여금 네가 이제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네 아이가 그 바세바의 가진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하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자기 죄를 씻어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예. 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마음에 여유를 부리고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께 죄를 범했습니다. 정말 죄악 덩어리인 모친인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하면서 죄악 덩어리로 출생한 자기 자신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 근데 다윗이 그 다음에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죄를 사함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사람들이 한 구절 요한일서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오.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죄 지으면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거는 자백이라 했지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 여러분 성경에는 다 짝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누가 죄를 지어 가지고 자백을 해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런 식으로 제가 씻겨진 적이 있느냐?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어가 제가 씻겨진 적이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윗도 그런 것, 아브라함도 그런 것이 아니고 베드로도 그런 것이야, 바울도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영원히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거지. 왜 한 부분만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죄 사함을 받을 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예? 네? 자백을 한다고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고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가 씻겨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자백한 그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게 다윗의 죄의 자백이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죄는 어떻게 씻겨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겨진 거지 자백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내가 죄를 씻는다는 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어?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회개 기도를 하면 죄가 씻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씻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로마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하나님은 뭘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냐면 그 피를 인하여 따라해보세요. 그 피를 인하여 자 이 피는 누구 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다윗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의롭다 하시는 거지 눈물을 흘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죄사함을 받고 신앙생활한 모든 사람을 찾아보면 죄를 지어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용서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거는 성경하고 위배되는 겁니다. 속죄 제사가 드려지고 피가 흘려져야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말씀으로 저게 좀 내려가야 되는데 정확한 말씀이 임하면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정확한 말씀. 구스 네시가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구스 네시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덜컹거리는 병거, 덜컹거리는 병거 위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인 건. 예?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빌립이 지나가다가 읽는 것을 깨닫느뇨? 기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예? 그래, 빌립이 그걸 쭉 설명해 줬어요. 어? 아,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니까 막 시끄럽더라고. 뭐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뭐 돌아가셨는데 부활했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아, 그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렇게 씻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이야기네요. 아, 나도 그러면 내 죄가 다 씻겨졌습니다. 이제 세례를 주십시오 해갖고 그 병거를 타고 가다가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주고 또 이렇게 구서내신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 몰라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한 정확한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도 전화 걸 때, 자, 제 전화번호가 010-9048-3627이에요. 근데 만약에 010-9048-3626으로 전화하면 저한테 전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5번 했어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100번 했어요. 제발 전화야, 가라! 이랬어요. 그러면 가겠어요? 예, 여러분, 그건 잘해요. 전화 걸 때, 내가 전화번호 제대로 눌렀나, 안 눌렀나. 자, 여러분, 그, 은행에 가서 돈 붙일 때, 계좌번호 잘 써요, 안 써요? 예? 자, 뒤에 계좌번호 하나, 엉뚱한 번호 썼어요. 그러면 돈이 제대로 들어가요, 다른 데로 가요? 그거는 막, 하나 확인하고, 또 하나 확인하고, 하나 확인하고, 또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제대로 썼나? 아, 썼네, 됐네. 자, 여러분, 로또. 로또 복권 하나 샀다 해봐요. 자, 로또 복권 몇 짜리죠? 6짜리? 아이, 몰라. 하여튼 뭐 그 숫자 뭐 6개인가 맞으면 이렇게 상금 주잖아요. 어? 그냥 여러분이 대충 보고 아, 네, 1등이네. 그럽니까? 번호 한자 확인해 봅니까? 확인해 보고 다 맞은데 중간에 한자 틀렸어. 중간에 한자 틀렸으니까 10원 빼고 주세요. 1등 상금에서 10원만 빼고, 100원만 빼고 주세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예? 자, 로또 여러분이 그 당첨될 때 모든 번호가 다 맞았나 안 맞았나 확인해야 안 해요? 예? 다 맞으면 돈 줘요, 안 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충 알았기 때문에, 아이고, 예수님 세상 죄 지고 갔다. 뭐, 지고 갔겠지, 뭐, 세상 죄, 뭐, 어? 예수님 무슨 죄 지고 왔대? 언제? 이렇게 대충 알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우리가 쏘가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로또 번호 맞추듯이, 핸드폰 번호 맞추듯이, 예?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씻었다 했습니까? 안 씻었다 했습니까? 그럼 하나님 다 씻었다 하면 씻은 거지. 아멘. 재판장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다 씻었다 하면 씻은 거지 뭐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이제 이게 갈라디아서 이제 갈라디아 3장 끝났습니다. 네, 이제 4장, 갈라디아 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율법을 유업으로,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열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 그 아들을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낳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창조주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예?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뭘 준비하셨다고요?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그 한 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꼭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 자,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9절. 자, 죽음을 맛보려면, 죽으려면 몸이 있어야 죽어요. 몸이 없는데도 죽어요. 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려 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또 두 번째, 그도 또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잡아주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나. 자, 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예,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막 죽기를 무서워가지고 막 죽음에 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사신 사망으로 죽음에 들어가셨습니다. 죽음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죽음의 왕,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죽음의 왕이 누구냐? 마귀다 말이에요. 그 마귀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텔레반을 잡기 위해서, 텔레반이 있는 그곳에 막 이렇게 헬기 타고, 스텔스 헬기 타고 가가지고, 빈 라덴? 이렇게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하나님은, 자,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세력, 죽음의 세력을 잡고 인간들을 속이고 인간들을 끌고 다니는 이 마귀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직접 죽음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마귀를 없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마귀는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 마귀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말은 마귀가 죽었다 이랬어요. 죽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죽어야 안 죽어요. 영은 안 죽어요. 마귀를 없이 하시면 이 말은 뭐냐면 마귀의 근세와 능력을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마귀 이제 힘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마귀가 힘 쓰면 여러분요 못 앉아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막 괴롭혀가고 그런데 마귀는 이제 속이는 것 좀 해요. 생각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딱 물리치면 마귀가 여러분을 더 이상 끌고 다닐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실 때, 율법 아래, 바로 유대 사회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과 상관없이,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예수가 어떻게 율법을 저렇게 안 지키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인이라. 그러면서, 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저렇게 율법보다 더 위에 예수님을 믿는 세계, 믿음의 세계가 있는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율법에서 흔전해 주기 위해서 율법 아래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새가 날아다니다가 세상에 잡혀가지고 세상에 들어갔어요. 깝깝해 죽겠는 거죠. 아무리 벗어날라도 세상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 막 세상에 가져가고 막 슬프게 울고 있으니까 친구 새가 날아가다가 본 거예요. 야, 나 좀 꺼내줘. 꺼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 이 새가 지혜로운 새예요. 갑자기 탁 날아가다가 톡, 탁 기절해가 톡 떨어지니까 땅으로 퍽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깨어나 포르르 날아갔어요. 와, 저게 뭐지? 자,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갖고 이 새가 죽은 척 딱 하면서 딱 떨어지니까, 어? 새가 죽었네? 야, 일어나봐. 죽었어. 하고 있으니까 세상 밖으로 끈집어내갖고, 어? 이 새 죽었네. 포르르 날아간 거예요. 예? 네? 자, 그 친구 새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 사는 육체를 입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나를 위해 살고 그리고 내가 잘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걸 움켜잡고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다른 삶을 우리한테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아, 저래 살아도 되는 거야? 어, 저래 사니까 죽음을 이기네. 저래 사니까 율법에서 벗어났네. 저래 사니까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사네.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야, 너희들 육체를 입고 꼭 그렇게만 사는 거 아니야. 나처럼 한번 살아봐.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삶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종으로, 내가 더 이상 율법의 종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아멘? 예,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에 보면 율법을 폐하러 하심이 아니요 율법을 온전케 하러 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걸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율법이 온전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율법이 온전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율법에 나오는 제사도 예수님이요. 율법에 나오는 계명도 예수님이요. 율법에 나오는 성전도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실제 대신 예수님이 딱 왔으니까 율법이 온전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또 다른 성경에는 뭐냐면 이 율법을 폐하셨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왜 한쪽에는 온전하게 했다, 폐해지지 않는다 하고 한쪽에는 폐했다 하느냐. 아이고 성경 귀에 길면 귀걸이 코에는 코라는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하셨고 또 폐했다는 말은 새 약속이 왔기 때문에 이제 옛날 율법은 폐해진 겁니다. 아멘? 예,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자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로 다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로 다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절기와 해를 상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왜 옛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사는 것처럼 너희들이 달과 그리고 절기와 날과 해를 지키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 속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신앙의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신앙의 터, 우리의 신앙의 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집의 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터가 있는데, 자, 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은 누구를 바탕으로 깔고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옛날에는 나를 바탕에 깔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성실하게 하고 내가 마음을 쏘 이랬는데 이제는 내 마음의 바탕에 예수를 깔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보며 살아가는 예수님 말씀이 뭔가 그걸 살아가는 그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신앙 이제 저절로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 터는 예수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사도와 선지자들 위에 여러분이 신앙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무너지고 내가 뭔가 또 하려고 하면 신앙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나 종이 없이 내가 스스로 신앙을 하려 하면 신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시편 11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시편 11편에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안 찾아도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11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쩜인고, 악인이 하를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터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아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그게 나를 또 세우려고 하고 또 교회와 종을 무너뜨리고 그게 내가 뭔가 내 옳은 거, 내 판단, 내 기준을 세워가지고 신앙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망합니다. 그 사람은 신앙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너희의 복이 무엇이냐? 너희 눈이라도 빼가지고 나에게 주었으리. 이거 뭐예요? 사도 바울을 향해, 종을 향해 열려있는 그 마음. 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향해, 종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으면 여러분이 뭘 몰라도 부족해도 여러분이 범죄해도 실수가 있어도 자, 여러분이 그 열려있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신앙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 뭐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막 안질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니까 너희 눈이라도 내 눈이라도 빼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 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인간인데 사도 바울이 정말 저 약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으니까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살게 되었구나. 내 눈이라도 좀 빼줬으면 좋겠다. 그게 갈라디아 형제자매님들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아, 내가 저 목사님 내 눈이라도 좀 빼줬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복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네? 아, 저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 눈 아픈 거 하나도 못 고치고 그래 이러면 그 사람은 복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자, 저도 약한 것이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저도 하나님 종이지만 약한 게 있고 사도 바울도 연약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에 잡혀서 자기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건 업신여기라는 게 아니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삼손 옆에 삼손을 잡아주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 삼손은 자기가 잘못할 때 넘어지고 눈이 빠지고 머리가 잘리고 하면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삼손보다 훨씬 더 악을 행한, 어떻게 보면 다윗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삼손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면 삼손에게는 종이 없었지만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다? 종이 있었다는 거죠.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우상 숭배가 있고 음행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말씀으로 하나하나 가르쳐가면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됐습니다. 그게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복은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만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종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우리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다이렉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종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 이 라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혼자 바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뭐 종이 뭐가 필요 있어? 종도 사람인데 이러는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삼손과 다윗의 차이. 자, 여기에 보면 에스겔서. 자, 거짓된 종이 있습니다. 요 거짓된 종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거짓된 종은 누가 거짓된 종이냐 하면 에스겔서 13장 2절 3절을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 하나님 보실 때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자기 마음을 따라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 마음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말하는 그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듣고 믿을 때 그게 참된 신앙이지. 아, 이건 그 이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분은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